우리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며 결정해 보겠습니다. 기도한 뒤에 결정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말 할 때 그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할 때 참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구나. 딱 얼른 대답하지 않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할 때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올랐네 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또 어떤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좀 상심됩니다. 맥이 빠지는 거예요. 빨리 결정해줘야 되는데 기도하고 결정을 하겠다니까 시간 끌려는 건가? 자기가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한다고 괜히 좀 너무 티내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생각을 받는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결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묻고 그리고 그 지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어쩌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내 유익이 사라진다든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불편하게 된다든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다든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사람들의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움직이면 그게 더 유익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해보고 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따르는 시간 그걸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나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으니까 저와 함께 해주세요. 결국은 기도하기 전에도 함께하는 것이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각과 좀 다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말 고통 중에 울부짖었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날 버렸어. 우리가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날 버렸어. 하나님은 내게 돈도 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내게 재산도 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내게 뭔가 사람들의 어떤 인정한 것도 주지 않았어. 그럼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제 저도 아버지를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어요. 그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데? 그 하나님은 버렸는데 그 아버지는 버렸는데 사탄은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네 아버지는 널 버렸어.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버려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어.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버리신 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건 예수님이 지고 있는 세상의 죄였어요. 그 죄악 덩어리였어요. 그걸 버린 거지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를 버리지만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죄를 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을 붙들어야지. 예수님도 아버지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동행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나타낸 모든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은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버림받았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어요. 때로는 기도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버릴까요? 기독교 믿어보니까 소용이 없어요. 천주교로 가봐요. 천주교랑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 있어서 천주교는 있을 수가 없는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천주교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종교로 가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는 것은 그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독교에서 무교로 가는 것도 그것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된다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 문제는 그것을 이제 실천해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아, 그게 기도하는 의미구나. 그게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남은 거는 해보는 거죠. 배운 것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걸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이라고 한다. 시험, 테스트. 테스트 받는 거죠. 다 배웠어요. 이번 학기 공부 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시험 보는 거죠.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뭔가요? 시험을 그냥 응시하는 거? 시험에 그냥 앉아있는 거? 그게 중요한가요? 받다치는 거?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 그냥 뭐 치르기는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번을 치러보십시오. 100번을 실패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100번을 봤는데 100번을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101번째, 102번째에는 이제 그 시험에 대한 그 모든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이 다 그런 거예요. 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따르느냐, 기도한 다음에 자기 걸 따르는 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기도한 다음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삶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은 행색이 너무 남루했습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초라했는가 자기들이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어느 멀리 있는, 자기들은 멀리 있는 어떤 나라인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함락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멀리에서부터 그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멀리 멀리 있는데 왜 찾아오겠어요? 멀리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들의 표현은 그랬어요. 우리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 찾아올 때 이제 출발할 때 양식은 다 곰팡이가 폈고 이제 출발할 때 입었던 멋진 옷들은 다 헤어지게 됐고 그 정도로 우리가 멀리 있고 가자마자 우리가 그들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들은 너무너무 아주 뛰어난 민족이니까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랑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고민은 이겁니다. 이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서에 서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기분이 너무 업됐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멀리서 우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중에 최고의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아주 뛰어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 밑에 아주 발밑에 때도 안 되는 우리는 그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 자존감은 고양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위신은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고민하는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과목은 능력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였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복병전으로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승리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묻습니다. 너희는 능력의 주님, 너희에게 능력을 보여주었던 나를 너희는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 과목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 본질을 잘못 오해해서 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왔다는 이 사절단의 이 평화 조약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 묻지 않는 것의 문제를 무엇으로 이해하냐 하면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이해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발견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를 하라는 뜻인가?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확장되는가를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좀 더 다시 자세히 말하면 그들은 아주 멀리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멀리서.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 내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확장될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까지도 다 없게 할 건데 내가 거기서 평화 조약을 내 마음대로 맺어버리면 그 맺는다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저 작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도 뭐 사소한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오늘 점심을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국을 먹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펼쳐질 것인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정확히 그걸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그 연약한 부분은, 그들이 정말 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약점은 그냥 딱 하나였습니다. 원망에서 왔나이다. 그러니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당신들의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저희들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그냥 저희들을 그냥 살아있게만 해주십시오. 그 허점을 노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어요. 요단을 건널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아이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그 원방까지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리라 라는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걸 믿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쓸데없는 양식, 다 썩어버린 그 양식, 그 양식은 이들이 원방에서 왔다는 증거물로 취하고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서 존경을 받는다라고 취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에 그들이 바로 가까이 있는 기브온 거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너무 속았어요. 절대 화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속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묻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삼으신다는, 그들의 이 번성하는 그 영역을 더 넓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은 것이죠. 묻지 않은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믿지 않은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그들 가운데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무 패면 물기는 자가 되었던 그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종교, 그것이 이스라엘을 조금씩 조금씩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은 더 큰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시험에서 실패하고만 이러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깨닫습니다. 이전에도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시험 과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너를 살리리라는 것을 믿느냐? 네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높이리라는 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지 않을 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자꾸 물으라고 하는 예수님, 자꾸 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귀찮은 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런 것까지 내가 물어야 돼? 내가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나? 직장을 어디를 가야 되나?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왜 이렇게 자꾸 물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면, 그것을 믿으면 정말 좋은 학교와 정말 좋은 직장과 정말 좋은 사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묻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따르겠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 실패하고 맙니다. 또 잘 생각해보면 실패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으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기도해 봤으면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기도했으면 넘어설 수 있었을 텐데, 다 지나고 나면 왜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했을까? 왜 그렇게 이렇게 쉽게 학교를 뛰쳐나왔을까? 왜 그렇게 그 직장에서 견디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그 사회생활을 견뎌내지 못했을까? 왜 그리고 그냥 쏙 집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을까? 생각해보면 아쉬운 투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은 견뎌라. 주의 뜻은 분명해요. 주의 뜻은 사랑해라. 주의 뜻은 감사해라. 주의 뜻은 인내해라. 주의 뜻은 충성해라.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저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도망가고 싶어야 할 때, 그래 도망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제가 탈영하고 싶어요. 탈영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뭘까요? 탈영해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들리면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만들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견뎌라. 맞아도 견뎌라. 고통스러워도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함. 내가 모든 중대원들을, 내가 모든 부대 사람들로부터 너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주마. 견뎌라. 오늘날에 종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종업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종과 그리고 또 종업원과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이 이 사회 계급을 조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없애버려? 모든 하급자들 다 없애버려? 다 주인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종이나 자유자나 얽매인 자나 아니면 풀려있는 자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매여있는 분이었고, 예수님 자신도 이 주님이 주신 이 잔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분이었고, 그때 주님은 물으면서, 주님 아버지 무엇이 주의 뜻입니까?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될 것입니까? 그를 물으면서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마셨고, 그리고 뻔히 아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히 나가셨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도 주의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 그럼 이제 앞으로 회사에 물어보자. 이 버스를 탈 겁니까? 저 버스를 탈 겁니까? 전철을 타고 갈까요? 버스를 타고 갈까요? 혹은 오늘 아침밤에 무슨 메뉴를 먹을까요? 양말을 오른쪽부터 신을까요? 왼쪽부터 신을까요? 이런 걸 물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만드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마음을 다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지 한 단편적인 예를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공개석상에서 이제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어디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아니 그게 저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하루에 5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5시간 기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루에 5시간 기도하기 때문이라면, 그러면 나머지 17시간은 그럼 뭐하는 것이겠어요? 17시간은 기도 안 하잖아요. 5시간은 기도하지만 17시간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때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을 때,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때 실족하는 것이에요. 그런 죄가 없겠습니까?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 죄가 없겠습니까? 그가 자녀 생활 속에서, 그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죄가 없겠습니까? 그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다윗도 죄가 있는데. 시편의 기자요. 정말 놀라운 신앙이었다. 다윗도 죄가 있는데. 하루 5시간을 기도하든 50시간을 기도하든 1000시간을 기도하든 만시간을 기도하든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차이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햇빛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으면 그러면 햇빛을 받는 것이죠. 내가 등지고 있으면 아무리 햇빛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 끝나면 이제 내 시간이고 기도 끝나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바로 그때 사탄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겨울에도 해를 바라보는 거지. 것처럼 여름에도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가다가 좀 더 밀릴 수는 있어도 언젠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24시간 쉬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 기도의 삶인 것이고 딱히 5시간, 6시간 시간을 내서 하는 그 기도는 그것은 사역이죠. 그것은 일종의 육체적인 노동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와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봉사활동이었으면 그 다음에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게 하고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우리들의 방향인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말씀해 주셨던 것은 민수기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만일 그딴 범인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때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상담 받는 사람들의 어떤 항의에 부딪힙니다. 아, 요 정도의 인정받는 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요 정도의 내가 유익을 원하는 건 그거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 요 정도 내가 좀 행복을 취하겠다는데 아, 요거는 좀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 그래. 너희는 적절히 타협해라. 하나는 괜찮아. 하나는. 두 개는 안 되겠지만 하나 정도는 괜찮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몇몇 민족과는 타협해도 돼. 그들을 너희 삶 속에 끌어들이는 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애초에 주님은 아무랑도 타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부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결국은 괴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사소한 가치관과 그 사소한 생활습관과 그 사소한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욕구를 자극할 때 그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나요? 완성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을 통해 우리는 99.9%의 이 무세균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욕하고 또 목욕하고 또 목욕하고 여전히 목욕한 다음에도 세균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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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우리 죄를 고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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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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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자신의 죄를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우리들은 더 깨끗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내 자존심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때로는 내 유익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어도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리고 민족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시험을 받는 삶 속에 있고 또 우리 나라도 이 민족적으로 그런 삶 속에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석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들은 또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민족의 삶 속에 우리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38년 27회 장로교 총회에서 내렸던 결의입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그때는 우리 장로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 총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자. 물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일본 순사와 그리고 또 일본 군인들이 그냥 즐비하게 있는 그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강압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1950년 4월 21일 제36회 총회가 모여서 해방 후에 그것을 번복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는 일본 순사도 없어요. 그때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취소한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취소한다는 건 그걸 잘못됐다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주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비록 몇몇 고신 교단과 또 신앙인들은 그 결의와 상관없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방해였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총회는 결의를 진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1950년 4월 21일에도 여전히 대혼란 속에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치고받고 한쪽은 이걸 취소해야 된다. 한쪽은 그걸 취소할 필요가 없다. 애써 잘못을 왜 끄집어내느냐. 그래서 다 혼란이 벌어지고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진 것이에요. 그리고 휴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1954년 제39회 총회에서 비로소 27회 총회의 결의였던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악한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6.25 전쟁이나 혹은 아픔이나 고통과 괴로움으로 어떻게 쓰든지 몰아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죠. 50년에 만약에 그것을 취소할 수 있었으면 50년 4월 20일이 36회 총회 그것을 취소할 수 있었으면 그걸 얼마나 마음의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6.25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 6.25 전쟁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으면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슬픔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받아들이는 이 유익의 상실과 그러면서의 행복의 이 상실은 그것은 이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고 연단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것은 우리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후회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통해 온전히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결국 우리는 그러한 변화와 발전을 통해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테스트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확장과 그 은혜의 범위가 무한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차라리 내가 빠지는 게 차라리 내가 도망가는 게 내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해보면 다릅니다. 기도해보면 기도하면 달라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제가 이 나라를 뜰게요. 이 나라가 변하느니 차라리 제가 뜰게요. 병역 비리와 또 고위층의 문제와 혹은 뭐 예? 한국이 민족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니 차라리 제가 이 나라를 뜰게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다릅니다. 기도하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가 두려워서 이 세계가 정말 오늘 내일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괴로워한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했다 치지 말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곧 세계가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응답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도 다 버려두고 우리 마음속에 타협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도 다 버려두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도 다 버려두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죠. 깨끗한 물에 고기가 살 수 있겠냐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되겠냐고 적절히 좀 더러워야지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게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사탄이 묻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시험이고요.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시험이고 아니야 나는 주님만을 섬길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래. 내가 정말 100%가 될 때까지 주님을 섬길래. 주님께 경배할래. 그럴 때 사탄은 떠나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화친을 맺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고 아마 우리 생각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원방까지 미칠 거야 라고 했으면 그들은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 고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능력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려다가 뭐 예? 나라를 바꾸려다가 결국은 자기도 한번 바꿔보려다가 아무것도 못 바꾸고 그냥 죽어가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 속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배하고 그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그 능력을 포기하고 묻지 않고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면서 믿으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얻게 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커지게 하시며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주의 일들에 동참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나약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그저 관중일 뿐이고 내가 다 해야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화친하고 타협하고 내게 정말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남주고 남주면서 주님,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자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그 일로 우리들이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대상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 안에서 묻게 하여 주옵소서. 물으면서 시간이 갈 것입니다. 물으면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물으면서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를 믿으며 나아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2월 셋째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327장